예, 조직신학 4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전 세계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몸을 가지게 되겠냐? 어떤 몸? 지금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 빌립보서 3장 21절, 또 요한일서 3장 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그런 몸을 갖는다 그랬어요. 영화로운 몸. 빌립보서 3장 21절을 제가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기 가서 보면 천한 몸을 바일 바디라고 해서 바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더럽다, 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게그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그 몸에 비하면 아주 더럽고 추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입었던 그와 같은 몸을 이제 갖게 된다. 그 몸의 특징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40절에 있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다는 게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뼈도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직접 생선도 드시고 또 뭐도 드셨어요. 벌집도 드셨거든요. 하니까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가 물질의 법칙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벽 밖에서 쑥이 안으로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스피리추얼 바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에 속한 몸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이에요. 영어로는 내추럴 바디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네이처 자연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본성에 속한 그런 몸이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본성을 취하게 될 때는 거기에 맞는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몸은 영에 속한 몸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이게 이걸 몸이라고 생각해. 책자가 이게 몸입니다. 몸이에요. 이 안에 지금 영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요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 영이. 영이 갇혀 살아. 이게 몸이라고 하는 이거에 피지컬한 이 바디, 이 육체적인 바디에 갇혀 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 이게 바뀌면은 몸이 이렇게 이제 둘둘둘둘 말린 상태에서 영이 이거를 감싼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이 영이 이몸 안에 갇혀갖고 꼼짝 못해요. 이 몸에. 지금 여기 있으면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순식간에 어떻게 뉴욕에 있을 수 있어? 안 되거든, 지금 이게. 물리적 법칙에 우리가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순식간에 여기저기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못했어요.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예수님의 영이 원하는 대로 갈수 있는 그런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비유를 여러분이 잘 이용하거나 또 사용하시면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그러면 우리 몸을 알아볼 수 있겠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갖고 있던 이 몸,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겠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가서 보시면 알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 가서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렇죠? 그걸 제자들이 알아봤거든요. 알아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면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가 이제 거기 나오면서 부자와 나사로가 알아보고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딱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봐서 이 땅에 살고 있던 그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아 거기 올라가게 될때저 사람이 누구였는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그러면 나이는 어느 정도 되겠냐. 이 땅에 살다 보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90세, 뭐 100세 이렇게 해서 쭈글쭈글하고 이런 상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런 모습이겠냐. 나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바로 옆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건 어느 면에서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키에 이른다는 거예요. 키. 그러니까 점점 자라갖고 우리가 어른이 되면 키가 이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3년 반 정도를 사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33살 이렇게 될 거다. 그쯤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천사들을 봐도 다 젊은 청년으로 나타나거든요. 뭐 아기 천사, 여자 천사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나타난 하늘의 그런 존재들 가서 보면 천사들 특히 나타난 거 보면 다 젊은 청년 남자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남자로 변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에 대한 이 대답은 모른다예요. 아시겠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다 남자로만 될 것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에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구원받고 아니면 아내만 구원받고, 그러면 한 사람은 지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아들, 딸이 지옥에 있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지옥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그 지옥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게 있는 걸 알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있겠냐, 없겠냐. 이런 거 이제 묻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거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거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땅에서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저와 제 아내가 지금 여기서 부부 관계를 맺고 지금 30년 살다가 나중에 하여튼 뭐 하나님 원하시면 50년이고 얼마 살다가 이제 죽으면 거기 가서도 부부입니까? 그렇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그런 천사들처럼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는다. 성경은 그 얘기는 하거든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그 이상은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뭐 부부관계, 자식관계, 부모와 관계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냐 안 되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일찍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찍 죽은 아이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서 보시면 회개 보고할 수 없는 나이에 있는 그 아이들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간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은 맞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는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러야만 죄인이라고 인정하세요. 태어난 건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건그 아이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의지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다다르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처럼 죽거나 정신 박약과 같이 선과 악이고 하나님이고 마귀고 뭐고 이런 걸 구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죽자마자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내신다. 예를 들어 또 사람은 어머니 태에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사람이에요. 맞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유산되거나 낙태를 해서 지금 죽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 혼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한 혼이거든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다 죽을 수도 있고 수태가 된 이후부터는 혼인데 그 모든 혼들 지옥에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그냥 이해해 두시면 좋으니까, 사무엘기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2장 22절에서 23절, 여기 가서 보시면, 이 바세바하고 다윗이 간음을 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간음에 의해서 한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가 태어났다가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금식을 다 풀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상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모든 거 다 목욕 재개하고는 옷을 제대로 입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2절에 그가 이르되,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리오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째 내가 금식하리. 이게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나 누구나 뭐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가 아프고 그럴 때 기도한단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사람 일찍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러면 이런 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극도로 애곡하거나 그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치 않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는 사실은 죽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상관이 있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슬피 울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지. 소망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혹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라. 나는 그에게 간다는 거야. 그 아이가 간대. 어디에요? 천국에. 나는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가려지만 걔는 못 온다. 해서 아이가 간 곳에 다윗이 간다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 등의 여러 군데 복음서를 가서 보면,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냐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심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회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회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어린아이에게 가서 넌 죄인이야. 지금 태어난 지 한 달 뿐이 안 되는 이 죽을 죄인아 얘기하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게 알아들어요? 예,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정신 박약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에게 가서 그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회심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회심할 수도 없고 회심이라는 거 의지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회개 보고할 수 있는 연령, 영어로는 accountability. 어카운트라는 게 회개한다는 얘기죠. 어카운터빌리티,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이르기 전까지, 또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은 존재, 유산된 자들, 낙태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죽자마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좀 잠깐 오늘은 이야기를 또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 있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둘째 부활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대언자 다니엘에게 12장 2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다. 자,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맞습니까? 그 중에 얼마는 뭐라 하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 영존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 수치에 이르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구체적이질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또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선행이 아니에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행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거,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 여기 나오는 정죄의 부활 받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믿으면. 여기도 아직도 구체적이질 않아요. 자, 사도행전으로 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 두 개라는 거. 하나는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서 보니까 성경에 의로운 자들의 부활,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 그렇죠? 예, 불의한 자들의 부활, 정죄에 이르는 부활, 그 다음에 치욕에 이르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인의 부활을 가리켜서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 여러분 여기 가지고 계신 거에 가서 보시면 성경의 부활이라고 해서 차트가 지금 나와 있죠? 예, 맞습니까? 예,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요한 계시록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첫째 부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땅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 내용 아시죠? 네, 그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 부활은 구약 시대에 이 수확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그 수확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열매가 있어요. 첫 열매. 그거는 이 수확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확. 아죠? 예, 우리말로는 보통 추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추수는 사실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가을에 추수라니까 수확하기 때문에 추수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에 수확을 해요. 봄에 수확하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추수라고 그러면 안 돼. 수확이라 그래야지. 수확. 알겠죠? 그러니까 춘수라 그러든가 이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말을 쓰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수확이라고 얘기해요. 수확이 이만큼 있어요. 처음 거둬들인 거예요. 그 해에. 아시겠죠? 그럼 그 해에 거둬들일 때 세 부분으로 그 수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제일 많은 부분이 수확할 때 수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추수할 때 수확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99%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에 첫 열매 아시겠죠? 우리도 이제 벼를 겨울 이제 가을철에 수확하면 수확할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나는 데 있죠? 그렇죠? 거기가 나오면 올해 첫 벼를 베서 그래서 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텔레비전 광고 이제 저기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올해 가장 먼저 쌀을 추수하게 됐다. 그 이후에 지나서 한 달이고 넘어서야 이 전체가 수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확 끝난 다음에 다 거둬갖고 거기서 또 털어내면 이삭 줍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수확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수확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 첫 열매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앞으로 큰 수확이 있다는 거를 그거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앞으로 많은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걸 또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여러분이 가셔서 예, 보시면은 27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27장 50절에서 53절 예, 가시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알고 있던 그 죽어 있던 이와 같은 그 성도들 중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장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져나왔어요. 무덤들이 열리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그런 사람들 그 과거의 구약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몸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이 부활의 천년매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요때 같이 예수님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일어난 요 구약 시대 요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까지가 부활의 천년매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년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언제 여러분 수확이 이루어져요? 부활의 수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시는 재림인데 그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공중 강림과 그다음에 지상 강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영화로운 가운데 비밀리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때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지금 몸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람은 저기 하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오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예수를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지금 수확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또 요거 일어났자마자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휴거를 받아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그렇죠?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요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럼 교회시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오순절 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오순절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서 몽땅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혼인 만찬을 하는 그런 일이 신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되냐? 7년 반란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7년 반란기 중에도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도 이제 부활을 해야 되겠고 또 누가 남았어요? 그러면 또 그렇죠?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도 다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7년 반란기 끝에 부활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삭줍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시겠죠? 그 안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반란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그 일이 생겨 그걸 우리가 첫째 부활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건 저주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영광의 부활이요. 그렇죠? 영화로운 몸을 그런 입는 그와 같은 부활이고 둘째 부활도 역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계시록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계시록 20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가서 보니까 4절, 5절 가서 보니까 특별히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요? 그럼 뭐 하려고 부활해요? 둘째 사망에 이르려고 부활한다. 둘째 사망이 성경에 가서 보니까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몸을 갖는 거예요. 둘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몸을 갖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둘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은 불호수에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된 그 불호수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활은 크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몇 번 태어나야 돼요? 구원 받으시려면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겁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몇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 받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특별히 신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한 번뿐이 못 태어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렇죠? 두 번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두 번 죽는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은 성경 요한계시록을 가서 한번 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조금 좀 신비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서 하려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먼저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21장 9절 먼저 보겠어요. 아까 제가 읽은 건데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요. 예수님의 이 신부는 지금까지 계속 신부라고만 불리고 또 정원한 처녀라고만 불리는데 처음으로 아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예수님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이 7년 환란기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혼인 만찬이 이루어져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타이틀이 아내로 바뀐 거예요. 아내로. 그렇죠? 그러고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내를 보려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가서 보니까 10절에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줬다. 아니, 아내를 보려고 딱 그랬더니 아내가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고 뭐야,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 그렇죠? 그래서 거기 도시에 문이 12개가 있고, 그렇죠? 도시가 2240km고 뭐가 있고, 그렇죠? 성벽이 144큐빗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방교회라든지 영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또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야, 이게 천국이 실질적으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다. 이거 봐라.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도시가 나오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특별히 히브리적 관용구정 그런 표현을 가서 보시면 성경은 종종 도시를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해요.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 31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돌로 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도시를 가리키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도시가 사람을 친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언자들을 돌로 친 거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34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도 가서 보니까 여기 그 마귀 들렸던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34절 그 일을 다 고쳐주고 난 다음에 34절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 아니, 도시가 움직여요? 예.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그분을 보고는 도시가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4절 등등 여러분 여러 군데 가서 보시면 아, 이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그 도시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그게 히브리식 표현이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내를 보여준다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요? 그 도시가 나와버리거든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 46편, 48편, 이사야서 66장 이런 데 말씀은 분명히 그런 걸 보여줍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은 신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인화했죠, 또 도시를. 그렇죠. 48편 가서 보니까 시온을 거닐면서 그녀의 주위를 다녀보고 그녀의 망대들을 세워볼지어다. 이게 의인화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8절 누가 그러한 일들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시온 도시죠.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런 모든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그 뭐냐,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에서 어떤 도시를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를 의인화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새 예루살렘 분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분명한 도시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의 아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그렇지 않습니까? 21절에 21장 시작이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저 위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게 분명히 도시지만 그 도시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그런 맥락에서 쓰고 있는 거지 절대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 속임수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거처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 천국이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홀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봐야 되느냐. 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죠? 맞습니까?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에 있어요? 아니면 새 땅에 있어요? 뭐 아니면 새 땅 바로 위에 있어요? 성경 가서 보면. 네, 새 땅 바로 위에 있거든요. 자, 새 땅 위에 바로, 저 위에 하늘에부터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땅 위에 바로 어디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위성 같은, 그와 같은 식으로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 아, 그냥 새 예루살렘만 그냥 두면 되는 거지. 새 땅은 뭐하러 필요할까? 땅. 알겠죠? 이 땅이 뭐가 필요해? 우리의 땅하고 상관이 있어요? 영원토록? 구원받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땅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토록 상관이 없는 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땅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새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내용이 지금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땅에 예루살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년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 땅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가서 한번 에스겔서, 자, 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이제 에스겔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48장에 가서 보시면 맨 끝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천년왕국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렇죠. 47장에 가서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갖고 그래서 이 물이 쭉 동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어디를 흘러가요? 사해를 지나가면서 그 사해를 다 살려놔서 그 사해에 물고기가 살게 되고 많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의 동편에서 나오는 그 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부흥회 때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물이 발목까지 차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찼다가 사람이 헤엄해서 수용해야 되는 그런 물이 돼서 쭉 흘러간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47장에. 그 물이 영적인 물일까요? 진짜 물일까요? 아, 진짜 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진짜 물이에요. 사해가 지금 죽어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살아요. 그 사회를 다 살려서 그 안에 많은 물고기가 살게 만드는 그런 물이 성전의 동편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얘기가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48장에 가서 보시면 지금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신 땅이거든요. 그 땅을 가서 보시면, 거기 가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22절, 48장 22절. 거기 가서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의 땅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해갖고 저 위부터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저 위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눠져 갖고 열두 지파에게 땅이 나눠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기록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35절,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날 이후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이 나와요. 그 도시.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뭐냐?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게.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게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삼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만 예루살렘이 있고 이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 완전히 없어지는가? 그럼 유대인들, 거기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또 천년왕국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살아요? 많은 민족들이 다 살잖아요. 그렇죠? 한국 민족도 있고 중국 민족, 많은 민족들이 천년왕국에 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아시겠죠?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가서 보니까 23절부터 읽을게요. 그 도시는 그새 예루살렘이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기 때문이다. 그걸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또 땅의 왕들이 또 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상해. 한번 보세요. 이미 21장 가서 보세요. 21장 1절.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죠? 근데 땅의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어디로? 그 도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새 땅이 있습니다. 새땅 위에 위성과 같이 커다란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영광과 존귀와 무언가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로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도시로. 성경 그대로 믿으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 가서 보니까 26절에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간다. 아, 그러니까 민족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가서 보니까 민족들이, 구원받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 존재들이 왕을 통해서 어디로 들락날락해요? 새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문들로 들락날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 22장에 가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청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에. 근데 그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뭐야?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에 그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를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기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한번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생명나무 잎사귀를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와서 지구 위에 위성과 같이 지금 돈다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위성과 같이 돕니다. 거기에 땅에 있는 어떤 민족들, 구원받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재물과 좋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여기 가서 보면 그 민족들마저도 나중에 다 그리 들어갔다 날라가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어야만, 그래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우린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것만 딱 생각,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 아, 그러면 이 땅은, 새 땅은 왜 만듭니까? 하나님이. 왜 그래요? 이 땅에 영원토록 거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토록 거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거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어떻게 준다 그래요? 영원히 준다 그랬어요. 저 팔레스타인 저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36쪽에 거기 나와 있는 거 창세기 13장 15절. 영원이면 영원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 동안만이에요? 예, 영원히 주는 거예요. 영원히. 또 그다음에 메시아가 왕국을 세우잖아요. 예, 그럼 물론 천년왕국이에요. 그러지만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 메시아 왕국은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33절. 또 거기 가서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24절에 28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왕국이 영원무궁토록 되면서 다윗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1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해요?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땅에 다윗을 왕으로 두면서 영원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통치. 그 메시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 그래서 이 땅의 그 통치가 영원토록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진짜 그 씨, 그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저 지금의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땅이 이루어져도 영원토록 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세상의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아까 여기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민족도 그건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구원받은 민족들이거든요. 그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이 땅에 이제 거해야 돼요. 지금 이 우주 공간에서 물이라든지 산소를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별은 지구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이 사람이 온 우주 공간에 수조개의 별이 있어도,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데 여기 지구뿐이 없어요. 땅뿐이 없어요. 성경은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온 우주 공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앉아 있는 데가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발받침을 이렇게 딱둔 데가 땅이에요. 지구. 발받침 아시죠? 발딱 놓는데 이게 땅이에요. 바로 이땅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지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처음 작정하신 의도가 너 천년만 살고 죽어라 그걸까요? 아니면 작정하신 의도가 영원히 사는 걸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으면 영원히 살아야죠. 근데 누가 개입했어요? 마귀가 개입해서. 그렇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멸의 혼을 가진 그 존재,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계획에 이게 차질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영원토록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냐?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새땅 안에 이스라엘이라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영원히 거해야 됩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 또 구원받은 민족들 영원히 거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엘라먼트 모든 원소들 다 불로 태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로 태우신 그런 일을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살아남아 있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과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보존을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새 땅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되면서 새하늘을 만들게 되면 그때 여기서 사는 사람이 땅에만 영원히 살면 이거 땅이 좁아서 콩나물시루처럼 돼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 이거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수족에 사람이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그 많은 별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 될 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개혁성경에 표현되는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지금까지 그 구원받은 사람이 뭐 몇십억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50억이다.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놓고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다 나눠 놓으면 두 사람, 세 사람인데 내 나라 시민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왕노릇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왕노릇 한다 그럴 때는 그래도 뭐 지분이 뭐 이런 거 하나 다스리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새 하늘의 그와 같은 그 별들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사람이 다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수가 영원 무궁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라고 해요. 온 우주 공간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상속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개개인이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예수님 안에서 왕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 새 땅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그 민족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어야 그래야 생명이 영원토록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으면 이렇게 성경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주공간에 펼쳐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 요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